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예멘 주재 이란 대사관에 고의로 공습을 가했다고 이란 정부가 밝혔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오늘 성명에서 이번 공습은 해외 외교 공간 보호에 관한 모든 국제 협약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외무부는 또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란 대사관 건물 파손과 일부 직원들의 부상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디는 이란이 후원하는 후티 반군을 겨냥해 예멘에 대한 공습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편 이란 정부는 오늘부터 사우디아라비아산 모든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사우디의 이슬람 성지 메카에 대한 이란인들의 여행을 금지했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국가인 사우디는 지난 주말 시아파 성직자를 처형한 사건으로 시아파 국가인 이란 내 자국 대사관이 시위대에 공격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양국 외교 관계가 단절되는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 정상들에게 미국의 확고한 안보 공약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미 백악관은 북한이 어제 수소탄 핵실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뒤 오바마 대통령이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각각 전화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최근 무모한 행동에 단결되고 강력한 국제적 대응을 도출해내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백악관은 전했습니다. 한편 유엔 안보리는 어제 소집된 긴급회의에서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는 내용의 언론 보도문을 발표했습니다. 안보리는 또 북한에 대한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는 작업에 곧바로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증시가 오늘 또다시 7% 이상 폭락했습니다. 상하이 종합주가지수는 어제 종가에 비해 7.3%, 선전지수는 8.3% 급락했습니다. 중국 증시가 개장 뒤 30분 만에 이처럼 폭락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중국 당국은 오늘도 주식거래 중단 조치를 내렸습니다. 오늘 사태에는 투자자들이 새해 첫 개장일인 지난 4일 폭락 현상을 본 뒤 공황 상태에 빠졌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밝혔습니다. 이에 따른 영향으로 중국 위안화는 아시아 환율 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0.51%까지 떨어져 지난 8월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리비아의 한 경찰 훈련소에 강력한 차량 폭탄이 터져 적어도 50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다고 리비아 관리들과 현지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이번 폭발은 리비아 서부 질리텐 지역의 경찰 훈련소에서 신임 경찰관 수백 명이 모인 가운데 폭발했습니다. 현지 병원 관계자는 로이터통신에 사망자 수가 65명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마틴 코플러 유엔 리비아 지원단장은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 트위터에 이번 폭발을 자살 공격으로 언급했습니다. 리비아는 트리폴리를 장악하고 있는 이슬람 행정부와 국제사회가 공인한 토브루크 의회로 권력이 양분돼 있습니다. 경쟁 관계인 두 정부는 지난달 평화 합의에 서명했지만 합의의 적법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 새로 건설한 인공섬 중 한 곳에 어제 민간 항공기 두 대가 시험 착륙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험 착륙은 인공섬에 건설된 활주로가 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중국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중국은 앞서 지난 주말에도 베트남과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스프레틀리 군도 피어리 크로스 리프에서 시험 비행을 실시해 베트남에 반발을 샀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국무부는 중국이 남중국해 인공섬 간척 작업과 기지 군사화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영화 스타워즈 시리즈의 최신작인 깨어난 포스가 북미 지역에서 역대 최고의 흥행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스타워즈 깨어난 포스의 제작사인 월트 디즈니사는 이 영화가 개봉 3주 만인 어제 지난 2009년 영화 아바타가 국내에서 세운 기록 7억 6,050만 달러의 티켓 판매 수익을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영화는 전 세계적으로도 이미 15억 6천만 달러의 수익을 올려 역대 흥행 기록을 세웠던 아바타와 타이타닉, 주라기 공원을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말 중국 개봉을 앞두고 있어 곧 종전 기록들을 갈아치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진행의 조상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해 유엔 안보리에서 강력한 제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해 내일 낮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은 유엔 안보리 결의 등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과 의무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일 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을 강력하게 비난하면서 수소폭탄 실험이 성공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4도에서 영하 3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5도에서 영상 3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 바다에서 1.5에서 3m로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해 유엔 안보리에서 강력한 대북 제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동맹국인 한국의 안전을 위해 모든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7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해 전화통화를 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가 신속히 채택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7일 오전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북한 4차 핵실험에 대한 평가와 대응 방안 등에 대해 20여 분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실험이 결코 묵과될 수 없다는 점을 여러 차례 경고해왔으며 북한이 이번 핵실험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 제재 추진을 위해 한국과 긴밀히 공조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아울러 미한 정상은 지난해 10월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북핵 해결을 최우선 현안으로 다루는 건 물론 해결에 필요한 다양한 방안 등에 대한 협의를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두 정상은 또 미한일 3국 간 협력과 중국과의 공조 필요성에 대해서도 인식을 같이 했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통화에서 북한의 핵실험은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정을 저해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미국은 동맹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신성하고 흔들림이 없다는 점을 직접 강조하기 위해 박 대통령에게 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박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확고한 안보 공약을 재확인하고 북한 핵 문제에 대한 단호한 대응 의지를 표명해 준 데 대해 감사를 표하고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답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미한 두 나라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해 신속히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외교 국방 당국 간 긴밀한 협력을 한 건 미한 동맹의 굳건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한국 외교부는 북한 4차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와의 공조에 적극 나섰습니다. 먼저 김장수 한국 주중대사가 양제츠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그리고 왕이 중국 외교부장에게 중국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의 7일 정례 브리핑 내용입니다.
왕이 부장은 어제 외교단 신년 행사 연설을 통해 북한 핵실험에 대한 중국의 엄정한 입장을 재확인하였으며 김장수 주중대사는 동계기에 왕이 부장과 양제츠 국무위원에게 중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조 대변인은 중국이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고 반대하는 입장을 천명해온 만큼 안보리 협의 등에서 한국 정부에 적극 협조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또 윤병세 외교장관이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 외교안보정책 고위 대표와 중견국 협의체 믹타 의장국인 호주의 줄리 비숍 외교장관, 아세안 의장국인 라오스의 살름사이 차관 등과의 전화통화에서 국제사회에 일치된 강력한 대북 메시지 발신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황준국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성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이시카네 키미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 이고르 마르굴로프 러시아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차관 등 6자회담 관련국 수석 대표들과 북한 핵실험 대응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 핵실험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두 지도자가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고 북한의 행동이 유엔 안보리 결의 등 국제법상의 약속과 의무를 또다시 위반한 것이라는데 견해를 같이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안보 공약을 재확인했고 두 지도자는 북한의 최근 무모한 행동에 대해 단합되고 강력한 국제적 대응을 도출해내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도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 핵실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국 국방장관은 북한의 4차 핵실험이 용납할 수 없는 도발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두 장관은 미국의 모든 확장 억제 능력을 가동해 한국을 방어한다는 방침을 확인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애슈틴 카터 미 국방장관과 함민구 한국 국방장관은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12시간이 지나지 않는 시점에서 미한 국방한 라인 직통 전화로 회담을 갖고 공동 언론 발표문을 작성했습니다. 합의문에서 두 나라 국방장관은 북한의 4차 핵실험 도발이 용납할 수 없는 도발이라는 데 동의했습니다. 한민구 한국 국방장관의 발표 내용입니다.
양 장관은 북한의 무모한 근본 도발이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며 한반도와 아태 지역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두 나라 장관은 나아가 북한이 도발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하고 미한 동맹 차원에서 강력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카터 미 국방장관은 미국의 모든 확장 억제 능력을 가동해 한국을 방어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방위 공약을 재확인하였고 이러한 미국의 공약에는 미국의 모든 확장 억제 능력과 수단들이 포함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습니다.
확장 억제란 미국의 동맹국이 핵 위협이나 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의 핵우산과 미사일 방어체계 그리고 재래식 무기 등을 동원해 미국 본토와 같은 수준으로 방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해 커티스 스카파로티 미한연합사령관과 이순진 한국합참의장은 6일 전화통화에 이어 직접 만남을 갖고 미군의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하는 문제를 논의했다고 한국 국방부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미국이 한반도에 전개할 전략자산으로는 핵잠수함과 B-52 장거리 폭격기, F-22 스텔스 전투기 등이 꼽힙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아직 어떤 전략자산을 언제 전개할지 등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스카파로티 연합사령관과 이순진 합참의장은 7일 한 장관이 미한 국방장관 회담 공동 발표문을 발표하는 자리에 배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국 국방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번 북한의 수소탄 실험이 용납할 수 없는 도발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한 두 나라 국방장관이 양국군 최고 선임지휘관을 배석시켜 사안의 심각성을 전달하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미한 국방장관 공동 발표문은 이와 함께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미한 국방장관은 이어 계획된 연합연습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맞춤형 억제 전략과 4D 작전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동 발표문에서 한 장관은 한국군의 킬체인 적의 미사일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공격하는 방위체계와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인 KAMD 능력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해 내일 낮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남북 간 갈등이 크게 고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 도발을 8.25 남북 합의에 대한 중대 위반으로 규정하고 8일 정오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재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북한의 제4차 핵실험에 따른 한국 정부 차원의 첫 번째 구체적인 제재 조치입니다. 한국 정부는 7일 청와대에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조태용 국가안보실 1차장이 밝혔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은 유엔 안보리 결의 등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과 의무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일 뿐만 아니라 비정상적 사태를 규정한 8.25 남북합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1월 8일 정오를 기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재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8.25 합의에 따라 중단됐던 대북 확성기 방송은 4개월여 만에 전격적으로 재개됩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8월 북한의 비무장지대 지뢰 도발 이후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남북 당국회담 개최 등을 담은 8.25 고위급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당시 남북이 발표한 공동 보도문 3항에는 남측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되지 않는 한 군사 분계선 일대에서 모든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이번 핵실험이 비정상적 사태에 해당하는 만큼 합의사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리고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북한은 이른바 최고 존엄에 대한 비판에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한국 측의 이번 조치로 남북 갈등이 크게 고조될 전망입니다. 한국 민간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 정성장 박사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로 감정적으로 자극을 받은 북한 군부가 확성기 조준 사격 등 도발을 일으킬 가능성이 커졌다며 특히 8일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생일이기 때문에 초강경 대응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 조태용 1차장은 한국군은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고 만일 북한이 도발할 경우 단호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한국의 대북 지원과 남북 간 민간 교류 사업의 위축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 북한의 4차 핵실험은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평화를 해치는 중대한 조치로 현재로선 유엔 안보리 제재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민간 교류와 대북 지원 사업 등은 당분간 미뤄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또 국민 신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에 따라 개성공단 방문은 입주기업과 협력업체 관계자 등 생산활동과 직결되는 인원들만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에 개성공단이 포함될 가능성에 대해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을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미국은 또 수소폭탄 실험이 성공했다는 북한의 주장에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6일 성명에서 미국과 전 세계 국가들은 북한의 핵실험을 명백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케리 장관은 북한의 핵실험은 국제 평화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여러 결의들을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이어 영내 미국 동맹국들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북한을 핵국가로 용인하지 않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북한의 핵실험은 이런 미국의 결의만 강화시켜줄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유엔 안보리와 6자회담 참가국들과 적절한 대응 방안에 대해 계속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안보와 발전을 동시에 이루겠다는 북한 정권의 이른바 병진 노선은 오로지 국제 의무와 결의를 준수할 때만 성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백악관은 수소폭탄 실험이 성공했다는 북한 정권의 주장에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초기 분석 결과 수소폭탄 실험을 성공적으로 실시했다는 북한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The initial analysis that's been conducted of the events that were reported overnight is not consistent with North Korean claims of a successful hydrogen bomb test.
어니스트 대변인은 북한의 기술 혹은 군사 전력에 대한 미국 정부의 기존 평가에는 변화가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의 정보기관들이 새로운 증거를 찾기 위해 분석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미국의 관리들이 이미 한국, 일본의 당국자들과 이번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이날 오바마 대통령이 박근혜 한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대응 방안에 대해 전화 통화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뷰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수소폭탄 핵실험을 강하게 비난하는 내용의 언론 보도문을 발표했습니다. 안보리는 또 즉각 대북 제재 결의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6일 열린 안보리 긴급 회의는 북한의 수소폭탄 핵실험에 대한 제재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회의는 미국과 일본의 요청으로 이루어졌으며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1월 안보리 의장국인 우루과이의 엘비오 로셀리 대사는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규탄하는 내용의 언론 보도문을 발표했습니다.
Which is a clear violation of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1718 of 26.
북한의 핵실험은 유엔 안보리 결의 17185와 18745, 20945와 비확산 체제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며 이에 따라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 계속 존재한다는 겁니다. 로셀리 대사는 이어 북한이 또 다른 핵실험을 실시할 경우 안보리가 추가로 중대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던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In line with this commitment and the gravity of the situation of this violation, the members of the Security Council will begin to work immediately.
로셀리 대사는 이에 따라 안보리가 북한의 이번 핵실험에 대해 새로운 결의안을 통해 그 같은 중대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즉각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 직후 채택한 결의안 20945에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등을 할 경우 안보리가 자동으로 개입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이른바 트리거 조항이 명시돼 있습니다. 미국의 사만다 파워 유엔 대사는 안보리 회의가 끝난 뒤 발표한 성명에서 국제사회가 북한의 행동에 대해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제재를 부과하고 지속적으로 대북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파워 대사는 특히 안보리가 강력하고 포괄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새로운 제재를 부과하고 기존 제재들을 엄격히 시행함으로써 북한의 책임을 묻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새 결의안을 통해 추가 제재를 가할 것이라는 안보리의 확약은 중요한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파워 대사는 미국은 국가안보를 보호하고 동맹국들을 방어하며 영내 안정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안보리 긴급회의에 앞서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The underground nuclear test announced by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on 6th January is a deeply troubling.
반 총장은 북한이 국제사회 단합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위반했다며 이번에도 핵실험에 관한 국제적 규범에 중대하게 위배되는 행동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행동은 영내 안보를 매우 불안정하게 만들고 국제 비확산 노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추가 핵 활동을 중단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반 총장은 관련 당사국들과 포괄적 핵실험 금지기구 등 관련 국제기구들과 긴밀히 협력해 사태 진전을 감시하고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북한의 수소탄 핵실험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전면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엔 산하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기구도 북한의 어떤 추가 도발도 자제하고 조약에 서명 비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마노 유키야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은 북한의 수소탄 핵실험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위반이라며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아마노 사무총장은 6일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의 핵실험이 사실이라면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마노 사무총장은 또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와 IAEA 결의를 전면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아마노 총장은 이어 관계국들 간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지면 국제원자력기구가 핵사찰 활동을 재개해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기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9년 자국의 장거리 로켓 시험 발사에 대응해 유엔 안보리가 규탄 성명을 채택하자 같은 해 4월 영변 핵시설을 감시하던 국제원자력기구 요원들을 추방했습니다. 유엔 산하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기구의 라시나 제르보 사무총장도 이날 북한의 핵실험이 사실로 확인되면 이는 핵실험을 금지한 국제조약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제르보 사무총장은 또 북한 핵실험은 국제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며 북한의 어떤 추가 도발도 자제하고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에 서명, 비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제르보 총장은 이어 북한의 이번 행동이 모든 핵실험을 금지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에 보내는 마지막 경고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은 모든 핵실험을 금지해 새로운 핵무기 개발과 기존 핵무기의 성능 개선을 막기 위해 지난 1996년 유엔에서 채택됐습니다. 현재 183개 나라가 서명했고 163개 나라가 비준했습니다. 북한은 아직 이 조약에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유엔 등 국제사회는 북한이 과거 세 차례 핵실험 때마다 결의안 등을 통해 북한에 다양한 제재를 가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에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제재가 가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천일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했던 윌리엄 뉴콤 씨는 6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지금은 북한에 대해 이전보다 한층 강화된 제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콤 씨는 특히 이번 핵실험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최종 승인하에 이뤄진 만큼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에 김정은 제1위원장의 이름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He is now unequivocally linked his name with the test, which is a violation of the sanctions.
뉴콤 씨는 그동안 유엔 일부 회원국들이 특정인의 이름을 제재 결의안에 넣는 것에 반대했지만 이번엔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제1위원장의 이름이 포함될 경우 김 위원장 소유의 각종 해외 자산에 대한 동결 조치가 한결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콤 씨는 또 북한의 열병식에 동원된 전력이 있는 고려항공을 제재 대상으로 규정하고 그 밖에 해외에서 운영 중인 북한 소유의 회사들에 대해서도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미국 정부가 유럽연합과 협력해 각종 불법 행위에 관여하는 북한 기업과 개인을 찾아내 제재하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Both the EU and the US potentially can identify a lot of companies and individuals.
미국과 유럽은 각각 제재 대상을 공유해 관리해야 제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미 터프츠 대학 외교법학전문대학원의 이성윤 교수도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이번 4차 핵실험이 북한을 명실상부한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과정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과 다른 강한 제재를 통해 북한에 단호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미국 정부 관계자들도 뭐 흔히 하는 말이 더 이상 미국이 북한을 제재할 게 없다. 대북 제재할 거를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고 있다고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미국의 대북 제재 수위는 미국의 여러 나라, 뭐 이란, 심지어 버마, 시리아, 짐바브웨, 뭐 벨라루시, 벨라루스, 뭐 러시아 등등 이러한 국가들에게 가한 대북 제재보다도 미국의 대북한 제재 수위는 아주 낮습니다.
이 교수는 지난 2005년 방코델타 아시아은행을 제재하면서 북한의 돈줄을 쥔 것처럼 미국 정부가 북한과 금융거래를 하는 제3국이나 기관 등을 함께 고립시키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제재 카드로 꺼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한국은 매년 1억 달러의 현금이 건네지는 개성공단을 단호히 중단하고 비무장지대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비정상적인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 한 한국의 대북한 대북 확성기를 끄겠다. 이게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뭐 24시간도 안 지났지만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아직까지도 확성기조차도 틀지 않았다는 것은 이러한 단호한 입장을 북한에게 아직까지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크링너 선임연구원 역시 6일 더 데일리 시그널 신문 기고문에서 대북 제재를 더욱 강화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오바마 행정부는 발칸이나 미얀마, 쿠바, 이란과 짐바브웨보다 대북 제재 수위가 훨씬 낮다며 북한의 핵, 미사일, 재래식 무기 거래를 돕거나 돈 세탁과 같은 각종 불법 행위는 물론 사치품을 수입할 수 있도록 돕는 어떤 정부나 기관에도 금융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은 과거 북한의 세 차례 핵실험에 맞서 각각 결의안을 채택해 북한에 제재를 가했지만 북한의 핵 포기 등 실질적인 성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VOA 뉴스 천일교입니다.
한국군과 정보당국은 북한이 성공했다고 주장한 수소탄 실험이 증폭 핵분열탄 실험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또 북한이 과거와는 달리 이번 실험을 감행 직전까지 숨기기 위해 이른바 곁가지 갱도를 활용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완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군 관계자는 7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6일 실시한 핵실험이 북한의 주장대로 수소탄 실험이 아니라 중폭 핵분열탄 실험이었을 가능성이 크고 그나마 실패한 실험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핵융합 원리를 이용한 진짜 수소폭탄 실험이었다면 폭발력이 적어도 100킬로톤 정도는 나와야 하는데 이는 풍계리 핵실험장 일대를 모두 망가뜨릴 수 있는 수준이라며 북한의 주장이 허풍일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따라서 북한 측이 수소탄이라고 주장한 것은 이중수소나 삼중수소를 사용해 일반 핵폭탄의 폭발력을 강화시킨 수소폭탄 전 단계 증폭 핵분열탄일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 관계자는 또 증폭 핵분열탄이라고 하더라도 수십 킬로톤의 폭발력이 나와야 하는데 실제 측정된 위력은 6킬로톤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나마 실험이 실패한 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의 부영욱 박사도 비슷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증폭 핵탄이라고 해도 그게 지진 규모로 추정되는 킬로톤 수로 이제 환산됐을 때 너무 작다라고 판단됩니다. 보통 20에서 40킬로톤 정도는 나와야 증폭 핵분열탄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6킬로톤 정도이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주로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정보당국도 북한이 이번에 증폭 핵분열탄 실험을 했다가 실패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정보당국 관계자는 이번 핵실험이 지난달 15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명령을 하달한 지 22일 만에 이루어지는 등 준비 기간이 짧았다며 3차 핵실험 때와 같은 기술 수준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폭탄 소형화 능력을 어느 정도 갖췄다면 실험 장소로 쓰인 갱도가 견딜만한 수준으로 증폭 핵분열탄을 경량화해 실험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한편 한국국가정보원은 6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북한이 이번에 핵실험을 한 정확한 지점에 대해 2차와 3차 핵실험을 했던 풍계리 2번 서쪽 갱도에서 북동쪽으로 2km 떨어진 이른바 격가지 갱도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했다고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이 전했습니다. 북한은 풍계리의 동쪽과 서쪽에 니은자 모양의 지하 갱도를 뚫고 첫 핵실험은 동쪽 갱도, 2차와 3차 핵실험은 서쪽 갱도에서 실시했고 이후 남쪽과 북서쪽에 갱도를 추가로 뚫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1번 동쪽 갱도는 폐쇄돼 있고 2번 서쪽 갱도와 3번 남쪽 갱도는 실험 준비가 항상 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군 관계자는 현재 3개의 주 갱도가 있지만 주 갱도를 활용해 새롭게 파고 들어간 격가지 갱도가 몇 개가 더 있는지는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과거엔 핵실험 장소로 주 갱도를 사용하면서 관측 장비 등을 갱도 밖에 노출시켜 위성을 통한 사전 탐지가 가능했지만 이번엔 미리 곁가지 갱도 내부에 관측 장비를 설치해 사전 노출을 피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사전 노출 없이 기습적으로 실험을 감행한 것은 국제사회에 주는 충격을 극대화하고 한국 사회 내부의 분열과 불안을 조장하려는 의도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세계 곳곳의 뉴스와 미국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박영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 들어와 있나요?
예,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지난 한 달 동안 미군 주도 연합군의 공습으로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 대원이 2,500명 이상 사망했습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이어서 이란 정부가 예멘 주재 자국대사관이 이 사우디의 공습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소식, 또 미국 연방의회가 오바마 케어 폐지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소식 이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먼저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 대응에 관한 미 국방부 발표 내용부터 살펴볼까요?
예, 미국 국방부 스티브 워런 대변인이 어제 그동안 미군 주도 연합군의 ISIL 대응 작전을 통해서 거둔 성과를 발표했는데요. 워런 대변인은 연합군 공습과 이 현지에서 ISIL에 대응하는 이 지상 병력의 공세가 강화되면서 ISIL이 이제는 수세에 몰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런 대변인이 이런 표현을 쓴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그만큼 이 ISIL 대응 작전에 뚜렷한 진전이 있다는 겁니다.
네. 자, 이 뚜렷한 진전에 대한 그 구체적인 성과에 대해서도 밝혔나요?
예, 우선 워런 대변인은 지난 한 달 동안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미군 주도 연합군 공습으로 ISIL 대원 2,500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연합군은 지난 11월 프랑스 파리 연쇄 테러 이후에 이 ISIL을 겨냥한 공습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워런 대변인은 ISIL에 가담한다면 기다리는 건 죽음뿐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자, 최근 그 지상에서도 ISIL 대응 작전에 진전이 있었다고요?
예, 가장 중요한 진전은 이라크 서부 안바르 주도인 라마디를 탈환한 건데요. 이라크 정부군은 이 연합군의 공습 지원과 이 순위파 민병대의 도움을 받아서 ISIL이 지난 5월부터 점령했던 이 라마디를 최근에 탈환했습니다.
네.
예, 이곳은 특히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서 이 100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이 전략적 요충지고요. 순위파 지역인데 과거 ISIL에 상대적으로 우호적이었던 곳에서 현지 순위파 민병대의 도움을 받았다는 점이 의미가 크다 하겠습니다. 예, 워런 대변인은 특히 지난 2014년에 연합군 공습이 시작된 후 지금까지 ISIL은 이라크에서 2만 제곱킬로미터 그리고 시리아에서 2천 제곱킬로미터 정도 이 점령지를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 ISIL이 상실한 점령지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건데 전체 점령지에 비하면 현재 어느 정도나 되나요, 넓이가?
예, ISIL이 가장 큰 위세를 떨쳤던 때와 비교하면 30% 정도 이 점령지를 상실한 건데요.
예.
예, 워런 대변인은 이 ISIL 공세가 지난해 5월에 이 정점을 찍었고 이후 이 점령지가 계속 줄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연합군은 또 ISIL의 자금줄을 끊기 위해서 이 최근에 ISIL의 가장 큰 수입원인 원유 생산과 이 수송 시설에 공습을 집중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ISIL 점령지에서의 원유 생산이 하루에 4만 5천 배럴에서 3만 4천 배럴 정도로 줄었고요. 수입도 30% 정도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하지만 그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 투입한 자원에 비하면 ISI를 완전히 소탕하는 데까지 진전이 좀 더딘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특히 그 ISI를 이제 이라크에서 좀 수세에 몰리면서 주변 지역인 뭐 리비아나 또 아프가니스탄 같은 다른 지역으로 세력을 확대하는 움직임이 보인다 이런 지적도 있고요.
네, 맞습니다. 어제 워런 대변인도 바로 그 점을 언급했는데요. 이 미국 국방부가 공개한 이 지도를 놓고 보면 ISI는 이라크와 시리아 북부에서는 점령지를 많이 잃었지만 시리아 서부 그리고 터키와 접한 시리아 북부에서는 오히려 일부 점령지를 넓혔습니다. 특히 터키와의 접경 지역은 ISI이 외부에서 새로운 대원을 수혈받고 물건을 밀수하는 통로가 되고 있는데요.
예.
예, 워런 대변인은 이 터키 접경에 ISIL 점령지를 탈환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그렇게 되면 ISI를 고립시킬 수 있고 또 ISIL 대응 작전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동안 미국이 ISIL을 대응하는 데 있어서 터키의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 이렇게 촉구해 오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이 터키와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조 던포드 미 합참의장이 터키를 직접 방문할 예정입니다. 또 조 바이든 부통령도 이달 말에 이 터키 방문 계획이 있고요. 터키는 이 ISIL이 자국에서 이 대규모 테러 공격을 벌이자 이 미군의 자국 공군 기지 사용을 허용하는 데 이 협력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자국의 병력 투입에는 여전히 제한적입니다. 특히 이 터키 남부에서 자치를 요구해온 이 쿠르드 세력이 커지는 걸 경계하면서 ISIL 대응 작전에 참여하는 데도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란 주재 사우디아라비아 외교 공관이 공격을 받고 또 사우디가 이란과의 단교를 선언하면서 두 나라 사이의 갈등이 심각하게 고조됐다는 소식을 며칠 전에 전해드렸었는데요. 조금 전에 예멘 주재 이란 대사관이 사우디의 공습을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군요.
네, 호세인 자베리 안사리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오늘 이란 관영 TV 방송에 출연해서 주장한 내용입니다. 안사리 대변인은 예멘 수도 사나의 자국 대사관이 사우디의 의도적인 공습을 받았고 건물에 피해를 입고 몇몇 직원은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우디가 예멘에서 이란 대사관을 공습했다는 건데 사실이라면 정말 심각한 사안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예, 그렇죠. 지금 예멘에서는 이 시아파 반군이 수니파 정부를 위협하면서 수니파 국가인 사우디가 예멘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 군사 개입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아파 반군을 겨냥한 공습을 벌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예멘 수도 사나에 있는 이란 대사관을 의도적으로 공격했다는 게 이란 정부의 주장입니다. 안사리 대변인은 사우디의 이런 공격은 모든 외교관을 보호해야 하는 국제조약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네, 사우디 정부는 현재 어떤 입장을 보였습니까?
아직 이란 정부의 이런 주장에 대한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이란 정부는 오늘 사우디로부터의 모든 상품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고요. 자국민이 사우디의 이슬람 성지인 메카를 방문하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럽으로 가보겠습니다. 예, 독일에서 얼마 전 상상하기 어려운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수백 명의 남성들이 집단적으로 지나가는 여성들을 무작위로 성추행하고 강도 행각까지 벌였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이 독일 사회가 큰 충격에 빠졌는데요. 독일 경찰에 따르면 이 범죄에 가담한 남성이 거의 천여 명에 달하고요. 이들은 대부분 이 아랍계나 북아프리카 출신이라고 합니다. 하이코 마스 독일 법무장관은 사건 연루자 중에 망명 신청자가 있다면 적극 추방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사건이 어떻게 벌어진 겁니까?
예, 사건이 벌어진 곳은 이 독일의 대도시인 쾰른인데요. 이 새해가 시작되는 1일 자정을 앞두고 폭죽 축제가 있었습니다. 이 당초 도심 기차역에 약 1,000명 정도로 보이는 아랍계와 북아프리카 남성들이 모였다고 하는데요. 그러자 경찰이 이들을 해산시켰습니다. 이들은 이 작은 무리로 떼를 지어서 돌아다니면서 주변 여성을 만지거나 입맞춤하는 등의 성추행을 하고 지갑을 빼앗는 강도 행각을 벌였습니다.
네.
예, 경찰에 신고한 여성만도 90여 명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는 성추행을 넘어서 강간을 당했다는 여성도 한 명 있었고요. 피해 여성 가운데는 사복 경찰도 있었습니다.
예. 독일 사회가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 범인들이 누구인지 범행 의도가 밝혀진 게 있습니까?
예, 독일 경찰이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민자 출신 남성들이 용의자고요. 상당한 인원이 모인 만큼 이 사전에 모이된 집단 범죄로 보인다는 것만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이 독일 함부르크 또 슈투트가르트 경찰도 소규모지만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독일 법무장관은 이들 가운데 망명 신청자가 있다면 추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요?
예, 마스 장관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독일에 망명을 신청한 사람이 성추행 사건에 직접 연루된 것으로 밝혀지면 추방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마스 장관은 망명 신청자가 징역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이 추방이 가능하다면서 성추행 사건도 이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이번 사건에 대해서 너무나 혐오스러운 범죄라면서 관련자는 모두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독일에서 안 그래도 최근 이민자들이 몰려들면서 반이민 정서가 커지는 분위기다 이런 언급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번 사건으로 더욱 악화될 수도 있겠군요.
예, 그래서 이 독일 정부는 이번 사건을 전체 이민자들과 연관지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독일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에만 이 110만 명이 난민 신청을 했는데요. 독일은 유럽에서 난민을 가장 많이 받아들이는 나라고 또 최근 이 시리아 내전, ISIS 사태 후에 중동에서 자국으로 몰려드는 난민에 대해서도 가장 호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이번에는 미국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 중 가장 큰 업적 가운데 하나로 꼽는 것이 바로 전국민 건강보험 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오바마 흔히들 오바마 케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연방의회가 오바마 케어 폐지 법안을 통과시켰네요.
예, 그렇습니다. 연방 하원이 어제 오바마 케어 폐지 법안을 240대 181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상원은 이미 지난해 말에 이 같은 법안을 52대 47로 승인했었죠. 현재 연방 상원은 모두 이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데요. 민주당 소속인 오바마 대통령은 이 폐지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입니다.
예. 그 의회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을 뒤집으려면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럴 만한 충분한 지지를 얻고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상원이나 하원 모두 이 대통령의 거부권을 뒤집기에는 이 표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인데요.
네.
예, 하원의 경우 뭐 어떻게 해볼 수도 있겠지만 상원은 의원 100명 가운데 공화당 의원 수가 54명입니다. 그러니까 3분의 2 지지를 끌어내기엔 턱없이 부족한 숫자죠.
네. 그렇다면은 당장 이 오바마 케어가 폐지될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안 통과는 이 공화당이 주도하는 의회가 처음으로 이 오바마 케어 폐지 법안을 통과시켜서 이 대통령 책상에까지 보내게 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공화당 소속인 이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은 어제 하원 표결에 앞서서 이 오바마 케어가 비싸고 선택의 여지가 적을 뿐 아니라 제한적이라고 비판하면서 오바마 케어는 결국 실패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이 오바마 케어를 처음 추진할 때부터 반대해왔고요. 또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도 폐지를 위해서 줄곧 노력해왔죠?
그렇습니다. 이 그동안 오바마 공화당 의원들은 이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지키라는 압력을 이 공화당 지지자들로부터 받아왔는데요. 이번에 의회에서 오바마 케어 폐지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최소한 할 일을 했다는 입장입니다.
네.
예, 이제 이 법안을 거부한 건 이 오바마 대통령이었다. 이렇게 기록에 남게 된다는 거죠. 대통령 후보들의 의견도 이 소속 당에 따라서 갈려져 있는데요. 공화당 후보들은 오바마 케어에 반대하면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이를 폐지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 후보들은 오바마 케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예, 이 오바마 케어 폐지 법안이라고 명명이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예, 이 오바마 케어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모두 이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또 정규직 직원을 50명 이상 두고 있는 고용주는 직원과 그 가족에게 이 건강보험을 제공해야 하는데요. 이 같은 핵심 의무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이 이번 법안에 들어 있습니다. 또 이번 법안에는 미국 가족계획협회에 대한 연방 정부의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도 포함됐는데요. 이 가족계획협회는 지난해 이 낙태한 태아의 장기를 거래하는 이 동영상으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었죠. 이 보수적이고 기독교적인 성향이 강한 공화당은 낙태 반대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셨지만은 오바마 대통령이 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인데 공화당의 다음 계획은 어떻게 될까요? 이 오바마 대통령이 전 국민 건강보험 제도를 추진한 게 미국에서 의료비가 비싸기 때문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공화당 입장에서도 뭔가 다른 대안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예. 지금 공화당은 오바마 케어를 대체할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예, 라이언 하원 의장은 오바마 케어 대체 법안을 올해 공화당이 할 일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에 올려놓고 있다고 여러 차례 말한 바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박영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4도에서 영하 3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5도에서 영상 3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 바다에서 1.5에서 3미터로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은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평양은 아침 최저 영하 8도, 낮 최고 영하 1도, 남포 최저 영하 9도에서 최고 영하 1도, 신의주는 아침 최저 영하 10도, 낮 최고 영하 2도, 강계 최저 영하 14도, 최고 영하 4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황해도 지역은 구름 다소 끼겠는데요. 해주 최저 영하 5도, 최고 영상 1도, 개성 최저 영하 8도, 최고 영상 1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함흥 최저기온은 영하 7도, 최고 영상 2도, 해산 최저 영하 22도, 최고 영하 9도, 원산은 최저 영하 4도, 최고 영상 2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함경북도 역시 대체로 맑겠지만 곳에 따라 구름 약간 끼는 곳도 있겠습니다. 청진 최저기온은 영하 6도, 최고 영하 1도, 선봉 최저 영하 7도, 최고 영하 2도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맑다가 오후에 구름 많고 눈이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1에서 3미터로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모레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토요일인 모레는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3도에서 영하 4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4도에서 영상 3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 바다에서 1.5에서 3미터로 점차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은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뉴스투데이 3부에 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상진이었습니다. 끝으로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공개 방송으로 진행되는 뉴스 프로그램에 출연해 총기 폭력 근절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 저녁 버지니아주에 있는 조지 메이슨 대학에서 CNN 방송이 진행하는 뉴스 프로그램에 출연해 청중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CNN 측은 이번 행사에 총기 규제 지지자들과 반대자들도 청중으로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 가장 강력한 총기 옹호단체인 미국 총기협회 측은 참석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5일 총기 판매업자들의 면허 강화와 구매자들의 신원조회를 확대하는 내용의 새로운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화당 의원들은 총기 폭력 근절에 도움이 되지 않는 새로운 규제라며 비난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 정상들에게 미국의 확고한 안보 공약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미 백악관은 북한이 어제 수소탄 핵실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뒤 오바마 대통령이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각각 전화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최근 무모한 행동에 단결되고 강력한 국제적 대응을 도출해내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백악관은 전했습니다. 한편 유엔 안보리는 어제 소집된 긴급회의에서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는 내용의 언론 보도문을 발표했습니다.
안보리는 또 북한에 대한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는 작업에 곧바로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예멘 주재 이란 대사관에 고의로 공습을 가했다고 이란 정부가 밝혔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오늘 성명에서 이번 공습은 해외 외교 공간 보호에 관한 모든 국제협약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외무부는 또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란 대사관 건물 파손과 일부 직원들의 부상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디는 이란이 후원하는 후티 반군을 겨냥해 예멘에 대한 공습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편 이란 정부는 오늘부터 사우디아라비아산 모든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사우디의 이슬람 성지 메카에 대한 이란인들의 여행을 금지했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국가인 사우디는 지난 주말 시아파 성직자를 처형한 사건으로 시아파 국가인 이란 내 자국 대사관이 시위대에 공격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양국 외교 관계가 단절되는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중국 증시가 오늘 또다시 7% 이상 폭락했습니다. 상하이 종합주가지수는 어제 종가에 비해 7.3%, 선전지수는 8.3% 급락했습니다. 중국 증시가 개장 뒤 30분 만에 이처럼 폭락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중국 당국은 오늘도 주식거래 중단 조치를 내렸습니다. 오늘 사태는 투자자들이 새해 첫 개장일인 지난 4일 폭락 현상을 본 뒤 공황 상태에 빠졌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밝혔습니다. 이에 따른 영향으로 중국 위안화는 아시아 환율 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0.51%까지 떨어져 지난해 8월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아시아 증시들도 대부분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 새로 건설한 인공섬 중 한 곳에 어제 민간 항공기 두 대가 시험 착륙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험 착륙은 인공섬에 건설된 활주로가 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중국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중국은 앞서 지난 주말에도 베트남과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스프레틀리 군도 피어리 크로스 리프에서 시험 비행을 실시해 베트남의 반발을 샀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국무부는 중국이 남중국해 인공섬 간척 작업과 기지 군사화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리비아의 한 경찰 훈련소에 강력한 차량 폭탄이 터져 적어도 50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다고 리비아 관리들과 현지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이번 폭발은 리비아 서부 질리텐 지역의 경찰 훈련소에서 신임 경찰관 수백 명이 모인 가운데 폭발했습니다. 현지 병원 관계자는 로이터통신에 사망자 수가 65명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마틴 코블러 유엔 리비아 지원단장은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 트위터에 이번 폭발을 자살 공격으로 언급했습니다. 리비아는 트리폴리를 장악하고 있는 이슬람 행정부와 국제사회가 공인한 토브루크 의회로 권력이 양분돼 있습니다. 경쟁 관계인 두 정부는 지난달 평화 합의에 서명했지만 합의의 적법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11,990kHz로도 저희 방송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490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11,935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